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1일 복수의 유엔 주재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안보리 의사국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7개 국가는 당초 안보리 차원의 공개 회의를 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1일 즈음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10일 9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11일이나 12일 권고대로 긴급 사용 최종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문위는 화이자 백신의 장점이 16살 이상 개인의 사용 위험성을 능가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표결 해서 17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며 1명이 기권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영국에서 일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FDA 승인이 이뤄지면 백신 배포가 시작되며 접종을 위해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가 백신 사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CDC는 오는 13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11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정상회의에서 8시간에 걸친 밤새 토론 뒤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석탄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한 합의를 맺지 못했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 소요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기후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 두 대가 9일 걸프 해역에 출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B-52H 스트레토포트리스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유럽을 거쳐 걸프 해역까지 왕복 36시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이번 임무가 중동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헌신과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준다며 지구 반대편으로 경유지 없이 비행해 여러 동맹군과 신속하게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 14,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 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힙니다. 국방부의 언급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전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작전은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타크리자대 암살 사건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중국 최대 통신회사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지파이 FCC 위원장은 10일 미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차이나텔레콤의 영업 허가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 위원장은 차이나텔레콤이 통신감청과 같은 중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CC는 또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이런 결정을 제고해달라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쿠바가 내년부터 이중화폐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밀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중화폐제를 폐지하고 24페소의 가치를 1달러에 연동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인권 증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상원은 북한 정권의 북한 인권 실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유럽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환영하면서 북한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북 협상을 조율해왔던 한국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와 미북 대화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아집니다. 김책과 신포, 함흥과 청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양덕과 용현 그리고 동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고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 정도 떨어집니다. 삼지연이 영하 17도, 장전이 영상 1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2, 3도, 황해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4도에서 5도 정도 어제보다 더 떨어집니다. 삼지연이 영하 8도까지만 오르겠고 원산과 장전은 8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인권 증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면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는 오늘 미국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기념한다면서 미국은 개인이 평등하게 창조되고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믿음에 따라 처음 세워진 나라인 만큼 이 날이 미국인들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당시 유엔 회의를 소집한 건 미국 영부인이었다고 강조한 뒤 트럼프 행정부 아래 국무부 또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국무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이 인권 존중과 보호에 있어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늘 하게 될 필수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신장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까지 그리고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 이르기까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역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정부의 통치가 세계를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한 곳으로 만들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면서 반면 또 역사는 인권이 언제나 주의 깊게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항상 연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인권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도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우리는 전 세계의 인권에 대응해 일어서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우간다, 중국, 러시아처럼 인권 유린을 지속하는 나라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인권 상황이 혐오스럽다며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고문과 세뇌를 하거나 부당하게 감금하며 사회 모든 수준에서 억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이 같은 행동들이 용납될 수 없으며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유럽연합 이후에 세계인권제재 체제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관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인데 제재보다 국제협력과 국제사법체계 회부 등으로 개선을 압박하는 것이 낫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는 10일 VOA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새 인권제재 체제가 전 세계 독재자들이 중대한 인권 탄압을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김정은 독재 정권에 즉각 이런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는 끔찍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김정은 등 북한의 당과 군부 고위 관리들에 대응한 국제연대를 확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뷰에 보낸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실질적인 인권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동참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유럽연합 금융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제재는 북한 엘리트들이 김씨 정권 유지를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은 공개 처형과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 유지, 다른 구금시설과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에 워낙 많은 군부와 정치 인력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조기 제재에 있어 주요 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유럽연합의 이런 제재를 촉구해왔기 때문에 매우 고무돼 있다며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전 세계에서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 고문, 국민의 노예와 강제 실종 등 중대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개인과 기관들의 여행 제한과 유럽연합 내 자산 동결 등 금융망 접근을 금지토록 하는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해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대한 인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 유럽연합의 기본 정책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10일 VOA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계인권제재 체제는 그 자체로 매우 좋은 소식이라면서 북한 고위관리들의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기록돼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브레코 교수는 그러나 새로운 제재 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또 보이는 것처럼 포괄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는 관련 대응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 부족이라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브레코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새로운 인권 제재 체제에 동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그러나 제재에 부정적인 결례를 보였습니다. 이 단체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제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반적으로 순효과가 없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팡 연구원은 이어 북한 정부가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기다렸다는 게 처참하다고 밝혔습니다. 팡 연구원은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사법 체계 회부를 촉구하는 등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9일 세계 인권 제재 체제의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새로운 체제가 어떤 케이스에 적용될 것인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등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자기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가 다를 것이라며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가 10일 주최한 미국 대선 이후 대북 전망 세미나에서 신각수 전 주일 한국 대사는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신장돼야 주민들의 권리가 커지고 북한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 노력이나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의 근간은 뭐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신 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지적에 극구 부인하거나 반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다룬 보고서가 나오자 북한 외교 공관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활동하고 해명하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면서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는 매년 UN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안해 통과에 앞장서고 있고 북한과의 인권 대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전 대사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유럽연합이나 북한 인권법을 적용하는 미국처럼 함께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이슈화를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불란서 이런 나라들도 좀 북한 인권법을 만들도록 그래서 국제사회가 동일 보조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내 주인의식과 관심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유명무실화된 북한 인권법을 준수하고 북한 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실행에 옮기며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비정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한국 내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서로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문제와 동맹 관리 등 국내외 우선순위 해결 과제가 산적한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부 간의 비핵화 협상 시간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인원 충원하고 트럼프 이제 외교 정책을 또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라도 국내 교통 정리를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시간이 6, 7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취임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은 굉장히 급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시간표는 빨리 티킹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북한 문제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교수는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성급한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닐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원이나 방역 등과 관련해 북한의 요청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 당국이 한 발 앞서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급함으로 오히려 잘못된 수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북한 모두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속도에 매몰되지 말고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미국과 비핵화 시간표를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미북 협상을 조율해왔던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미북 대화 진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한반도 담당 특사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협의를 가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8년 8월 미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후 미북 간 진행됐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소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 정권 교체 이후 미북 대화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전날인 10일에도 해슈테트 특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도훈 본부장 또한 10일 오전 해슈테트 특사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슈테트 특사는 그동안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한 인물로 특히 지난해 1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성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앞서 10일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yongyang has some pivotal events coming up. In particular,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We strongly encourage the North Korean.
비건 부장관은 북한은 주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고 특히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갖는다며 지금부터 그때까지를 외교 재개를 위해 길을 닦는 시간으로 활용하길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인권과 같은 가장 민감한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납북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1일 저녁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함께했습니다. 강 장관은 비건 부장관이 미한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고별 방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강 장관과의 만찬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일 오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실용적인 외교관이었다고 미국의 전직 대북협상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상회담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대북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실용적인 외교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어떻게든 진전을 이루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Biegun is pragmatic. He wanted to achieve progress.
하지만 북한 정권은 비건 부장관과 직접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비건 부장관은 미국 관료주의 안에서 제약적인 상황에도 직면했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북한과의 협상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현실적이었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또 비건 부장관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비건 부장관이 대북 협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상황은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는 그의 임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본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핵심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북한이 비핵화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점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명백해졌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정상회담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비건 부장관과 실무진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는 비건 부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안타깝게도 비건 부장관이 대북협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무진에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북한은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비건 부장관이 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교관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만 관심을 가짐에 따라 비건 부장관에게는 북한과 협상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도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실무 협상단은 협상에 대한 어떤 지시도 받지 못한 채 왔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실무 협상이 하루 만에 결렬됐고 북한 정권은 그 이후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비건 부장관이 좋은 협상가로 북한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어제 제201차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부, 경북 포항과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창원 한국국무조정실 1차장은 서울 국방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기지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므로 반환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12곳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12곳에는 용산기지로는 처음으로 사우스포스트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한 양국은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반환으로 남은 반환 대상 기지는 모두 12곳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군 사령관은 동맹을 강조하는 전통적 정책을 보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력의 많은 부분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만큼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차기 미국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사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 군사령관은 신중한 성품을 갖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rked for General Austin when he was the senior commander in Iraq. I know how he
샴포 전 사령관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라크 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휘하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지명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지명자는 지난 9일 지명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I fervently believe that, as you've said before, sir, that America is strongest when it works with its allie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오스틴 지명자의 동맹 관련 발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his comment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illustrate that he understands the fundamental importance.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의 해당 발언은 그가 동맹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특히 미한 동맹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동맹을 중시하는 오스틴 지명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한국 국방장관과 연례 안보회의 등을 통해 동맹 강화를 위한 단호하고 활발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스틴 지명자의 경력과 한반도 정책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웰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스틴 지명자의 최근 경력 중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며 한반도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ll of his recent assignments in the military were focused on the broader Middle East. Mm-hmm. Austin's going to have to do some.
오웰런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오스틴 지명자가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군 장병들과 당국의 헌신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중동에 집중된 오스틴 지명자의 경력을 언급했습니다.
One thing that I caution those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e Middle East.
오스틴 지명자의 경력은 중동 중에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됐는데 한반도는 이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동에서의 정책이 꼭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샴포 전 사령관은 중동 지역에서의 주된 임무가 국방장관으로서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gardless of whether he was the commander of the central command, he was also the vice chief of staff of the army. So he had a
중부 사령관 외에도 육군 참모차장으로 재임하며 미국 육군의 전 세계 작전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현안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미국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스틴 지명자가 국방장관으로서 조력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hey all have to originate with strategies that come from the White House and the State Department. So in that sense,
미국 관계를 어떻게 안정화하고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또 향후 제재 정책 등은 어떻게 할지는 백악관과 국무부 전략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선다면 국방부 차원에서 너무 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if provocation takes place after, you know, the Biden administration takes place, I think it's very
만일 미국이 너무 과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양보를 성공적으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 의회의 첫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난 6년간 상원에서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향파 인사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고별 연설이 있던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장.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이룬 성과 중 첫 번째로 대북제재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Over the last six years I've worked hard to pass the first ever mandatory sanctions on Kim Jong-un and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at regime.
가드너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최초의 의무적 제재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상원에 입성한 2015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지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잊혀진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줄곧 강경한 대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2017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드너 의원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그를 인간 오물,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고 결국 2016년 북한에 대한 미 의회 최초의 제재법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즉 CBID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처음 명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최대 압박 완화를 우려하며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추가 제재 부과 등 완전한 복원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Look, I don't know that anything will change North Korea's direction other than pressure. When North Korea felt the bite of sanctions at their highest and most maximum enforcement, North Korea was started to engage.
가드너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지난해 중순 VOA에 압박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북한의 방향을 변화시킬지 모르겠다며 북한은 제재 효과를 가장 뼈저리게 느껴질 때 관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북한과 대화 중단을 촉구한 것도 가드너 의원입니다.
It'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ill-prepared to come through with the promise that they had made at Singapore, that they are not prepared yet for denuclearization, a promise that Kim Jong-un
가든 의원의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패배해 상원을 떠나는 가든 의원이 이루지 못한 과제는 추가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에 의해 통과입니다.
Congress ought to continue to pass things like the LEAD Act, my legislation to fully enforce economic embargo of North Korea, and why the White House ought to continue its pressure of maximum.
가든 의원의 의회가 북한에 대한 완전한 금수 조치를 담은 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대북 제재와 더불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상원에서 가든 의원의 역할을 누가 이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정했습니다. 전염성 질병 중에는 결핵이 4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9일 2019 세계건강추정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사망 원인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한 사망 원인 1순위는 뇌졸중으로 사망자 10만 명당 193.4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WHO는 추정했습니다. 10만 명당 122.1명을 기록한 심혈관 질환이 2위, 그리고 102명을 기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질병은 모두 비전염성 질환으로 5년 전 통계에서도 3개의 질환이 사망 순위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4위는 결핵으로 전염성 질병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5년 전 5위에서 2019년에는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결핵과 함께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든 질병은 6위에 오른 하기도 감염입니다. 이 밖에 5위 기관지폐암, 8위 고혈압성 심장질환, 9위 간암, 그리고 10위 간경화 등 비전염성 질환들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는 10만 명 가운데 24.2명을 기록한 교통사고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순위의 1, 2, 3위는 각각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북한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달리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4위는 하기도 감염, 그리고 5위는 신생아 질환이 올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지난 2006년에 지정한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12일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행사가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행사는 북한의 납북 문제를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여기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북된 모든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귀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을 둘러싼 상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 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납북의 실상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마이 히데키 일본 특정 실종자 가족회 회장과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 프레드 원비어와 신디 원비어 씨, 그리고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또 이 밖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납북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납북자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지정했고 매년 관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던 한인이 설립한 입양 홍보 단체가 중국에서 버려진 탈북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et's go and start bidding on this. Three of those people who signed that helmet are now deceased.
자, 그럼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헬멧에 서명한 세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름다운 전시 상자와 정품 인증서도 함께 드립니다. 입찰가는 $3,000에서 시작했습니다. 미 주류 언론사의 한인 여성 앵커가 진행한 온라인 행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 스타워즈의 한 소품이 경매 물품으로 나왔습니다. 영화 속 인물 다스베이더의 헬멧으로 조지 루카스 감독과 주연 배우 해리슨 포드, 음악감독 존 윌리엄스 등 7명의 유명 인사가 친필 서명한 50개 헬멧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날 온라인 경매에는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사진 등 60여 개의 품목이 나왔고 여기에 탈북민이 만든 물건도 포함됐습니다.
Rob this helmet blind because that was an amazing deal. Congratulations to the person who got it. I mean, like I said, you could almost like eBay this for probably a whole lot more money.
누군가가 이 헬멧을 $3,300에 훔쳐간다고 할 정도로 싸게 사가네요. 왜냐하면 이베이 같은 경매에 나갔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물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돈은 모두 그 아이들에게 갑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2020 엠팩 비대면 사랑의 혜택은 입양 홍보단체 엠팩의 연례 후원금 모금 만찬 행사로 6회째의 노래 행사는 신종 코로나 여파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당일 목표 금액은 20만 달러. 중국 내 탈북 여성을 엄마로 둔 고아들과 중국 내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보육원, 한국 내 보육원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엠팩은 Mission to Promote Adoption of Kids, 즉 입양 아동 홍보를 위한 사명이란 뜻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한국인들에게 입양의 중요성과 의미를 홍보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미국 내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한인 남성 스티브 모리스 씨는 14세 때 한국의 한 보육원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며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서부 캘리포니아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코어퍼레이션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대표는 VOA에 21년 전 엠팩을 설립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낳은 한국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해외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입양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오래오래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해결책은 딱 하나였어요. 그거는 공개 입양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모리스 대표는 단체 설립 후 한국의 방송사들이 본명의 최석준인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등 당시 한국인들이 입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애썼다며 한국 내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입양 기관이 아닌 홍보단체지만 엠팩을 통해 양부모를 만난 한국인 어린이가 미국 내에서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모리스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입양 홍보 활동을 벌이던 이 단체는 지난 2016년엔 북한과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낳은 고아들로 시선을 넓혔습니다.
북한은 뭐 진실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도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뉴스 그 뭐 몰래 찍은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북한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가 이제 입양을 홍보하지만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가정에서 자라야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러나 북한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통일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모리스 대표는 말합니다.
그때 통일되기까지 기다리지 말자. 네, 통일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때 가서 통일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가서 고아원을 만들고 아이들을 돕자. 이런 것을 그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금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다 보고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 후 고아원 설립, 입양가족 연결 등 북한 내 사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에게서 출생한 후 고아로 남겨지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활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전망, 노스 코리아 비전이란 이름의 사업입니다.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 여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버려진 고아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학교나 직업학교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학생 대부분이 혈혈단신 고아로 자란 만큼 학생들이 학비와 기술사, 물품 구매비 등에 대한 염려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리스 대표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 한 명의 1년간 학비와 기숙사 비용은 약 $1,500로 이 장학금은 졸업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또 도서와 학용품, 제복 구매비는 $500, 의료비로 $100가 필요합니다. 모리스 대표는 2만에서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버려진 탈북민 고아들이 지붕이 없는 집이나 차가운 콘크리트 창고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이 매우 열악했다며 자신의 중국 방문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고요. 거기에 이제 한 학생을 제가 만났는데 지금은 오늘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으로. 이 여자아이는 이제 엄마랑 헤어진 지 6살인가 9살 때부터 헤어져가지고 북송됐다고 그 후로부터 만난 적이 없다 그러고요. 아버지하고 조금 더 살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완전 고아가 된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제 20살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주는 이제 장학금으로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75명을 돕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온라인 후원금 모금 행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이 단체 장학생들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지원해주신 자금을 학비로 사용해서 대학교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MPA
이날 경매에 총 250여 명이 참여했고 19만 달러 후원금이 모였는데 특별히 이 단체의 북한의 전망에 기부한 사업체가 소개됐습니다.
$178,000 and Kansha has stepped up again this year.
3년 동안 총 $178,000를 기부한 제임스 일린 일본계 미국인 남매에게 모리스 대표는 감사패와 탈북민 화가의 그림을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토런스에서 칸샤 크리머리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일린 유카리 씨는 VOA에 모리스 대표는 자신 스스로가 고아였고 입양아로 자라 누구보다 아이들의 심정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He understands and has so much compassion for the orphans because he was one. And so like
모리스 대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일린 유카리 씨는 이 단체의 후원금 사용 방식을 신뢰한다며 내년에도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유카리 씨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중국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고도 싶다며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all believe in a compassionate God and we just want to, you know, this is all because Jesus loves you.
우리는 모두 인정이 많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비추고 싶을 뿐입니다. 유카리 씨는 아이들에게 모두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래전 가족을 학대하던 아버지, 집을 나간 어머니로 인해 고아가 됐다는 엠펙의 스티브 모리스 대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고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라 라는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을 단체의 정신으로 삼고 있다며 모든 어린이는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돕는 것이 엠펙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이 아이들도 살 권리가 있고 일반 아이들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떳떳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입양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 아이들은 입양을 안 되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김책과 신포, 함흥과 청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 눈은 1에서 3cm 정도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약간 강한 바람이 양덕과 용현, 동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막다가 양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거나 흐려집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오후에 양덕 지역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 떨어진 영하 5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는 영하 3도, 양덕 영하 9도, 신의주와 구성은 영하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남포 구성이 영상 3도, 양덕이 2도, 신의주는 1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강계와 희천은 오전에 맑겠지만 오늘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하루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4도입니다. 강계는 영하 11도, 희천은 영하 8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3도, 강계가 영하 1도, 중강은 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개성은 종일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용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개성은 영하 3도, 사리원은 영하 4도, 신계는 영하 5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신계가 4도, 사리원 3도, 해주와 개성은 6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맑겠고 모든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0도, 장전은 1도, 평강은 영하 7도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고 원산과 장전은 8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함흥은 오전 한때 눈 내리겠고 신포와 김책은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또 청진은 오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경남북도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입니다. 청진은 영하 4도, 선동은 영하 6도에서 시작되겠고 장진은 아침에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이 1도, 선봉이 0도, 함흥이 7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풍산은 오전까지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양강도 모든 지역으로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산과 김영권의 아침 최저 영하 16도, 삼지연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8도, 김영권이 영하 3도, 계산이 영하 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도 막다가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오전에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강원도와 함경 북도 지역으로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신포와 김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아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은 다음 주 내내 계속되겠고 떨어진 기온은 다음 주 목요일쯤에나 조금 풀리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1일 복수의 유엔 주재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안보리 이사국들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국가는 당초 안보리 차원의 공개 회의를 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1일 즈음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10일 9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11일이나 12일 권고대로 긴급 사용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문위는 화이자 백신의 장점이 16살 이상 개인의 사용 위험성을 능가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 17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며 1명이 기권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영국에서 일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FDA의 승인이 이뤄지면 백신 배포가 시작되며 접종을 위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가 백신 사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CDC는 오늘 13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 두 대가 9일 걸프 해역에 출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B-52H 스트래퍼 포트리스 두 대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유럽을 거쳐 걸프 해역까지 왕복 36시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이번 임무가 중동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헌신과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준다며 지구 반대편으로 경유지 없이 비행해 여러 동맹군과 신속하게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공중 구비를 받지 않고 14,000km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 핵탄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힙니다. 국방부의 언급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전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작전은 이란과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대 암살 사건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중국 최대 통신회사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10일 미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차이나텔레콤의 영업 허가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 위원장은 차이나텔레콤이 통신감청과 같은 중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중국 국영통신업체들인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 차이나 유니콤 아메리카, 퍼시픽 네트워크스 그룹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CC는 또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중국 통신정비업체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쿠바가 내년부터 이중화폐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밀게일 디에스 간의 쿠바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중화폐제를 폐지하고 24페소의 가치를 1달러에 연동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달러에 고정됐던 태환페소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디아스카네 대통령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25년 넘게 이중화폐를 사용해왔습니다. 전통 페소화는 외환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달러와 바꿀 수 있는 태환 페소를 따로 도입한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통화 개혁이 시장 원리 왜곡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